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팬데믹이 공식 종료되면서 미국 사회, 경제, 예술, 문화 등 전반적인 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영화관은 올여름 아직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CNBC 방송이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일부 출시작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올해 지금까지 영화관의 매출 성적을 매겼는데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낸 성적을 보니까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20% 올랐지만 이것도 2019년, 그러니까 팬데믹 전보다는 한 20% 낮은 겁니다. 개봉작 수도 올해에는 45편, 팬데믹 이전에는 57편으로 아직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매년 5월 첫 번째 금요일부터 노동절 연휴까지 여름 영화 시즌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연간 영화 티켓 판매의 4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7월 2일 기준으로 올 여름 흥행 수익이 18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게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한 2% 낮은 수치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가장 큰 흥행을 거둔 영화 수익을 보면 지난해에 그 톰 크루즈의 탑건 매버릭이 가장 큰 수익을 올렸는데요. 올해는 5월에 개봉해서 현재까지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가 1등입니다. 그런데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가 탑건보다 매출이 대략 2억 달러가 더 적습니다. 자, 하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흥행이 예상되는 영화들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올해 전체 영화 매출의 성패는 하반기 성적을 받아봐야 결정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미국 작가협회 파업과 배우 파업까지 포함해서 국내 영화 흥행 수익에 영향을 주는 불안 요소가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모든 것을 고려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낙관적일 이유들이 있지만 장애물들은 항상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 만큼 관객들을 위해 더 영화를 재밌게 만들고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킬 때 규칙적으로 영화관을 방문할 관객들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BO의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생활 속 경제, BO의 이야기 미국사, 인물 아메리카까지 준비해놨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Thread 글로벌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의 모 회사인 메타가 인스타그램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문자 중심의 소셜미디어인 Thread를 예고했던 6일이 아닌 5일 저녁 출범시켰습니다. Thread는 사용자가 메시지를 게시하고 다른 사용자에게 회신하고 메시지를 좋아하거나 다시 게시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또한 메타 소유의 인스타그램 사용자가 Thread에서 동일한 계정을 팔로우할 수 있도록 해서 사람들이 팔로워 수를 추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Thread는 한 게시물당 500자까지 지원하고 외부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와 사진 또는 최대 5분 길이의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기획되는데요. 인스타그램이 사진과 영상을 통해 자신의 표현하고 세상과 연결됐다면 Thread는 그 연결의 매개체를 문자로 확대시킨 플랫폼이라고 회사 측이 설명했습니다. 트레드가 출시되기 며칠 전 소셜미디어의 일부 사람들은 경쟁자인 트위터의 일부 사용자가 이 새로운 앱을 선호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이를 트위터 킬러라고 불렀습니다. 일부 트위터 사용자는 이 무료 사용자들이 하루에 볼 수 있는 트윗 수를 제한한 트위터의 일론 머스크 CEO의 최근 변경 사항에 불만을 표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AI 첫 규제. 뉴욕시가 미국 내 최초로 기업들이 채용 결정을 위해 사용하는 인공지능 AI와 자동화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를 도입한 시가 됐습니다. 뉴욕시는 5일부터 NYC144라는 이름의 법률을 시행한다고 미 언론이 전했는데요. 뉴욕시의회가 지난 2021년 가결한 이 법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2년 만에 발효됐습니다. 이 법은 회사가 잠재적인 편향을 위해 독립적인 감사원에 의해 도구를 분석하고 결과를 공개하기 전까지 고용주가 자동화된 고용 결정 도구를 후보자 선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력서 스캐너와 같은 채용과 승진 결정을 돕는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들의 해당 도구의 인종과 성 차별 가능성을 매년 감사해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이 법에 따라 뉴욕시 거주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은 채용과 승진 결정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점검해 이른바 분리 효과, 즉 채용과 승진을 포함한 인사평가 과정에서 특정 소수 집단에 대한 불리한 평가나 차별이 발생하는 현상, 그 비율을 공표해야 합니다. 새로운 법을 위반하는 기업은 첫 위반 사례에 대해 최대 $500의 벌금을 부과받고 이후 각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최대 $1,5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한 비즈니스 그룹은 이것이 잘못된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위에서부터 가해지는 무거운 규제로 인위적인 인종주의 우려에 근거한 경박한 소송으로 기업들이 노출될 위험을 가중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채용 과정에서 인종주의나 성차별을 원하지 않겠지만 인종이나 성적 격차를 위해 자동화된 채용 과정을 분석하면 사업 차별에 조작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뉴욕시의회는 소수민족이 경제 기회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업가 정신을 감소시키는 이러한 대규모 정부 조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이었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소식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독자의 선택 박영서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에는 또 독자들이 어떤 기사를 많이 읽으셨을지 궁금한데요. 바로 알아보죠.
네, 평양 김일성 광장에 대형 구조물이 설치된 걸로 확인됐는데요. 네, 관련 기사가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일단 이 김일성 광장이라는 그 장소가 눈에 띄는데 위성 사진을 찍힌 거죠?
네, 맞습니다. 김일성 광장을 촬영한 위성 사진에서는 이 광장 서쪽 지대에 하얀색 대규모 물체가 조성된 모습에 포착됐는데요. 이 대형 구조물은 광장의 한 면을 대부분 차지할 정도로 큽니다. 가로가 약 45m, 세로가 약 80m로 측정됐고요. 또 대형 구조물 맞은편에는 직사각형 모양의 하얀색 물체도 포착됐는데요. 이는 북한이 추가로 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움직임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대형 구조물 설치와 관련해서 이전에도 유사한 움직임이 있었나요?
네, 이번 대형 구조물 설치는 전에도 관련 움직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VOA는 지난달 27일에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서 김일성 광장에 구조물로 추정되는 하얀색 물체가 곳곳에 분포되어 있는 걸 확인했고요. 북한이 열병식을 앞두고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또 지난달 30일에는 김일성 광장에서 선명한 빨간색 대형점이 잡혔는데요. 이 대형점 주위에도 하얀색 물체가 포착됐습니다.
네, 자, 북한이 이 대형 구조물을 설치하는 이유, 뭐를 보고 있을까요?
네, 분석가들은 북한이 열병식을 앞두고 김일성 광장에서 훈련을 진행하고 구조물을 설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이 열병식 약 한 달 전부터 이 김일성 광장에서 별도 훈련을 개최하고요. 구조물을 설치하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네, 이 김일성 광장에서는 뭐 대형 행사가 개최되는데 뭐 중요한 장소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주민들을 동원해서 광장에서 훈련을 진행하고 붉은 물결을 연출하는 모습이 관측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대형 구조물 설치는 북한의 전승절 70주년 또 정권 수립 75주년과 관련이 있을 걸로 전문가들은 관측합니다. 북한은 과거에 5년 또 10년 단위로 꺾이는 해 기념일에 대형 행사를 개최해 왔는데요. 올해는 전승절과 정권 수립 기념일이 겹치는 해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오는 27일의 열병식과 9월 9일의 정권 수립 기념일을 위해서 또 다른 열병식을 개최할지 주목됩니다.
네, 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광명성 4호 관련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후속 기사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광명성 4호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전해드렸는데요. 관련 기사가 역시 독자들의 관심을 얻었습니다.
네, 광명성 4호를 북한이 쏘아올린 게 지난 2016년 2월이죠.
네, 그러니까 7년 만에 이 광명성 4호 위성이 지구 대기권에 재진입한 후에 소멸된 건데요. 스페이스 트랙을 통해 확인된 정보에 따르면 광명성 4호는 3일 오후 3시 현재 낙하 후 소멸 상태로 보고됐습니다. 세부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고요. 작은 위성의 경우 재진입 등의 세부 사항을 추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광명성 4호가 소멸된 걸로 확인된 후에는 해당 위성을 추적하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N2U, OVTRAC, In the Sky 같은 웹사이트에서도 광명성 4호의 낙하 후 소멸 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광명성 4호는 지난달 29일에서 30일 사이에 대기권에 재진입한 걸로 추정됩니다.
네. 자, 이번 광명성 4호 위성의 소멸이 그 작은 위성의 경우 추적과 세부 사항이 어렵다는 얘기 같은데 전문가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낙하 지점이나 뭐 위성의 완전 소각 여부에 대한 의견이 있을까요?
네, 우선 미국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 물리학 센터의 조너스턴 맥도일 박사의 경우 광명성 4호가 작은 위성이기 때문에 대기권 재진입 등의 세부 사항을 추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광명성 4호의 낙하 속도, 궤도 움직임을 고려해 대기권 재진입이 이루어진 걸로 예측했고, 그는 작은 위성이기 때문에 완전히 소각됐을 걸로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위성이 밤에 인구가 밀집된 지역 위로 낙하했다면 사람들에게는 유성으로 인식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낙하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광명성 4호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대기권 재진입 시에 완전히 불타 연소됐을 거라고 평가하면서 이 잔해가 민가에 피해를 줄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자, 광명소 4호 위성이 소멸되면서 현재 남은 인공위성이 광명성 3호 2호기 하나뿐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광명성 3호 2호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전문가들은 아직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광명성 3호 2호기에 대해서도 이 광명성 4호 같은 유사 패턴으로 고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올 9월이나 10월쯤에는 소멸 단계에 접어들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소식 정리하겠습니다. 북한 인권 관련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자, 중국이 반간첩법 개정안을 시행했는데요. 탈북 지원단체들 또 브로커들 반응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자, 먼저 중국의 반간첩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죠.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중국의 반간첩법이라는 게 중국이 기밀정보와 국가안보와 국익저해 등에 대한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 걸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안보, 국익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광범위해서 중국 당국이 의도에 따라서 언제든지 간첩죄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사형도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중국 내 탈북민 구축 활동을 봉쇄할 수 있는 악법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개정안이 대북 정보 유입 활동, 북중 국경 상황 파악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자, 반간첩법 개정안에 대해서 탈북민 지원단체들하고 브로커들 비판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죠.
네, 먼저 한국 둘이 하나 선교회의 천규현 목사는 반간첩법을 보면서 중국 당국이 탈북민 지원과 선교 활동을 막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 목사는 중국 정부의 압박으로 탈북민 지원을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했습니다. 또 중국에서 브로커 등이 탈북민을 도우다 체포되면 뇌물을 주고 풀려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간첩죄는 다른 차원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탈북민 구출에 관여하는 이 브로커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려가 나오고 있죠.
네, 탈북 브로커 A씨의 경우 이 법에 따라서 중국 당국이 탈북민 구출을 미중 관계 악화와 연관지어서 정치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중국 당국이 탈북민을 간첩활동 혐의로 체포해서 형벌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갈렙선교회 김성훈 목사는 중국이 한국의 윤석열 정부를 무시하는 상황에서 한국민들이 탈북민을 돕는 활동에 참여하면 정치적인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네, 코로나 끝나고 시작되는 거라서 김정은의 패턴을 보면은 이것도 시범 케이스로 몇몇은 이제 반공화국 일들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라는 시범 케이스가 있을 것 같고 거기다 이제 그 중국도 이런 간첩 혐의로 이야기한다는 거는 상당히 우리 탈북 단체로서는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굉장히 그 무게감이 다르고
네, 뭐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탈북 비용에 상당한 영향이 갈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탈북민을 가장 많이 구출한 중국계 브로커 중에 한 명으로 알려진 B씨는 지난 26일 BOA에 구출 비용이 한때 18만 위안 미화로 2만 5천 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최근에는 9천 달러 정도를 받는 상황이라고 전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자는데 우리 올해마다 지금 한 20명 데려왔는데 대단하네요. 하기 엄청 바빠요. 지금 그것 때문에 막 부족이면 적어도 7년 이상 상대되란 말입니다.
네, B씨는 코로나 상황이 다소 개선돼서 올 상반기 탈북민들을 구출할 수 있었지만 반간첩법 시행으로 동료들 대부분이 이를 꺼리고 있어서 암담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탈북민 출신 한국 국회 국민의힘 소속 지성호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국 반간첩법은 탈북민을 말살하는 초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 의원은 이 법의 모호성 등을 지적하면서 중국은 탈북민을 인권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로 취급하고 있어서 탈북민 관련 활동을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탈북민 지원 단체도 브로커의 목소리 들어봤는데요. 대북 인권 단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네, 중국의 반간첩법이 탈북 지원 단체뿐만 아니라 북한에 외부 정보를 보내거나 북중 국경지역 동향을 파악해서 외부에 전하는 인권단체, 언론인들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하는 정광일, 노체인 한국 지부장은 BOA에 북중 국경에서 정보를 북한으로 보낼 때 장소 등을 증거로 촬영해서 후원자들에게 보낸다면서 이제는 접근 자체가 힘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중국의 현지 자력자들이 그러더라고. 그럼 제발 위험한 일은 좀 시키지 말아달라고. 그러죠. 형량이 그만큼 높으니까. 완전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조금 고민하고, 있는데.
네. 자, 언론인도 위협한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코로나 팬데믹 직전까지 북중 국경을 수십 번 오가면서 이 접경 지역의 북한 주민들의 생활 등을 촬영해서 사진집 등 여러 권을 냈던 한국 동아대학교 강동원 교수는 반간첩법 시행으로 이런 시도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교수 등 대북 소식통들은 또 한국에서 중국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북중 접경 지역을 다룬 영상을 게재한 유튜버들, 학자, 언론인들도 향후 중국에 입국한 뒤에 간첩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경을 장기간 봉쇄 중인 김정은 국무위원장만 중국의 반간첩법을 발가화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 법을 시행하는 중국 당국 어떤 입장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중국 외교부는 지난달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반간첩법 관련 여러 우려에 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모든 국가는 국내 입법을 통해서 국가 안전을 수호할 권리가 있고 이는 각국에서 통용되는 관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법치주의를 전면 추진하고 법에 따라서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생활 속 경제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디지털 송금 결제 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택선 기자입니다.
현금 사용률 떨어지는 미국. 여론조사 전문 업체인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해 말 꽤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인들 현금 사용률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결과는 이랬습니다. 지난 2015년 조사 대상 가운데 구매 활동에서 현금을 전혀 쓰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24%였는데 이것이 지난 2022년에 40%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현재 미국인 10명 가운데 4명은 물건을 살 때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소득자일수록 현금을 쓰지 않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2015년엔 연봉이 10만 달러 이상 되는 소득층에선 현금을 쓰지 않는 비율이 36%였는데요. 2022년에는 약 60%로 늘었습니다. 소득이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에서는 지난 2022년 이 비율이 45%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에서 점차 현금 사용이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현금 인출기 개수인데요. 지난 2019년 미국 전역에 있는 현금 인출 기수가 47만 개에 달했는데 2022년 말에는 이 수가 45만 개 정도로 줄었습니다. 폭스뉴스는 2020년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사람들이 현금을 직접 주고받는 것을 꺼리게 됐고 이런 경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전문가 분석을 전했습니다. 자, 현금 사용이 줄었다는 것이 경제 활동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금 말고 어떤 방식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걸까요? 답은 디지털입니다. 현금을 실물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다시 말해 전산 정보를 이동시키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디지털로 관리되는 자산. 먼저 돈이 오가는 전통적인 방식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해서 번 소득을 은행에 예치해 놓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때 은행에 넣어둔 돈을 꺼내서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갚거나 아니면 필요한 물건을 삽니다. 현금이 흐르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죠. 하지만 기술 발전이 이런 모습을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예전엔 내 손에 현금이 쥐어졌고 이 현금을 은행에 가서 넣어뒀다면 지금은 아예 처음부터 손에 현금을 쥐지 않아도 바로 은행에 내 자산이 전자기록으로 저장됩니다. 지난 1980년대 제 어린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매월 월급 봉투를 받아왔고 그걸 어머니에게 전해주셨는데요. 저와 동생이 아버지가 월급 봉투와 함께 들고 온 치킨을 받고 기뻐하던 그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네요. 이제 손에 직접 쥐어지는 월급 봉투는 없습니다. 그러면 월급을 받았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바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 임금과 휴가, 보험 등 일과 관련된 전반적인 행정사항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에 온라인으로 접속해 보겠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8시간, 5일 동안 일한 2주치 임금이 얼마고 또 세금과 보험료는 얼마나 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이 은행 스마트폰 앱에 들어가 보니까 돈이 언제 그리고 얼마나 들어왔는지 나오는데요. 30년 전, 40년 전 이 월급 봉투를 보고 웃던 모습이 이제는 월급날 스마트폰을 보고 웃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디지털 송금과 결제. 지금부터는 현재 미국에서 대세로 자리 잡은 디지털 송금 그리고 이 디지털 결제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송금이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낼 때 직접 현금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금융 전산망에서 개인 금융기록을 이동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수중에 현금이 하나도 없어도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할 때 돈을 보낼 수 있는 거죠. 미국에서 이런 디지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업체로는 페이팔과 벤모, 젤, 그리고 캐시앱 등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약간씩 다른 점이 있긴 하지만 디지털 방식으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큰 틀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젤이 디지털 송금 서비스에 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들어볼까요?
If your bank offers Zelle, go to their website or mobile app and enroll your email or US mobile number.
본인 이메일 주소나 미국 내 휴대전화 번호로 등록하기만 하면 은행 앱을 통해서 쉽게 송금할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 보낸 돈이 며칠이 아닌 몇 분 만에 은행으로 들어간다고 설명합니다. 자, 그럼 이걸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는지 보겠습니다. 가령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각각 다른 주에 있는 대학에 간 동창 5명이 스승의 날 선물로 고등학교 은사님께 멋진 넥타이를 보내려 한다고 해볼게요. 한 명이 대표로 온라인으로 200달러짜리 고급 넥타이를 사서 선생님 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5명이 200달러 하는 넥타이를 샀으니까 친구 가운데 4명이 넥타이를 산 친구에게 40달러씩 돈을 줘야 하는데 모두 다른 주에 있어서 돈을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바로 이 디지털 송금으로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송금 앱을 켜고 친구 계정을 선택해 보낼 금액을 입력한 뒤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되는 겁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도 디지털 송금 서비스는 편리한데요. 버지니아주에서 반찬 사업을 하는 신웅식 씨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벤보라든지 젤 같은 걸로 결제하는 장점은 가령 현금이나 수표로 받으면 별도로 입금을 해야 하지만 이건 그럴 필요 없이 바로 계좌에 돈이 들어오니까 편하고 입금했다는 말이 없어도 자동으로 알림이 떠서 누가 언제 얼마 보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그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디지털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까요? 한 통계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 가까이가 일주일에 2번 이상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송금 서비스 이용률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젊은 세대일수록 그 이용률이 높습니다.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를 흔히 Z세대라고 부르는데요. 이 세대에선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64%에 달합니다. 반면 1940년대에서 1960년대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는 이 비율이 35%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났습니다. 자, 이번엔 디지털 결제인데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디지털 지갑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의 정보를 미리 스마트폰에 입력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스마트폰을 지갑처럼 쓴다는 얘기죠. 자, 애플사가 만든 아이폰에서는 이를 애플페이라고 하고 구글이 만든 운영체제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이걸 구글페이라고 부릅니다. 네, 저는 시내에 있는 한 제과점에 왔습니다. 원하는 빵을 지금 다 골랐고요.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데요. 저는 지금 지갑을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거는 스마트폰밖에 없는데요. 자, 어떻게 결제하는지 볼까요? 단말기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자 단 1초 만에 결제가 완료됐습니다. 정말 빠르고 간편하네요.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이 바로 이렇게 디지털 결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퍼즈는 디지털 결제의 활용, 그리고 과제. 디지털 결제가 활발해지면서 그 활용도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근래 들어 가상화폐나 주식 결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페이팔 측 설명입니다.
Because we do believe that digital currencies will be a fundamental driver in the evolution toward a more inclusive financial system.
디지털 화폐가 더욱 포괄적인 금융 시스템을 향한 진화에서 근본적인 원동력이 될 것으로 믿기 때문에 가상화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해결 과제도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기기에 기능이 집중되는 만큼 스마트폰 보안에 신경을 써야 하고요. 또 돈을 보낼 사람이나 금액을 잘못 입력하면 이건 이 본인의 책임일 만큼 스스로 결제나 송금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디지털 송금, 결제 산업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대 18번째 시간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제47부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대.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1949년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다른 나라의 발전을 돕기 위해 미국이 차관을 제공하도록 촉구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이 보유한 앞선 과학기술 역시 다른 나라와 공유하길 원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취임 연설이 있은 지 몇 달 뒤 의회는 트루먼 대통령의 정책 첫 단계에서 사용할 예산 250억 달러를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1951년 트루먼 대통령은 새로운 해외 원조기관을 설립할 것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더 강해지면 미국이 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임기 내내 강한 군사력 유지를 지지하면서 한편으로는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사용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한군이 남한을 침공했습니다. 이틀 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한반도 분쟁에 대한 결의안을 승인했습니다.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들이 남한이 북한 공산 세력의 침공에 저항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먼저 남한에 미국 전투기와 군함을 보내기로 승인한 다음 미국 지상군 파병을 승인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라 미국 군대를 보내 남한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소련이 공산주의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이 시기에 만약 소련이 북한 편에 서서 한국 전쟁에 참전한다면 자신의 결정이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이 세계 강대국으로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나고 세월이 흐른 뒤에 트루먼 대통령은 제3차 세계대전을 불러올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전쟁 참전을 결정했던 것이 대통령으로서 내린 많은 결정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한국전쟁 참전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임명됐습니다. 1950년 가을에 이르자 유엔군은 북한군을 38선 너머로 밀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휴일까지 전쟁이 끝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1950년 11월 말 중국 공산당군 수천 명이 북한군에 합류했습니다. 중국 공산군은 북한군이 유엔군을 남쪽으로 밀어내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유엔군 총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은 중국 공산군을 막기 위해서 만주에 있는 중국 기지를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트루먼 대통령은 맥아더 장군의 의견에 반대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전쟁이 한반도 주변 다른 나라로 확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밖으로 전쟁이 확대되면 또 다른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걱정했던 겁니다. 하지만 맥아더 장군은 자신이 세운 작전대로 실행한다면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공개적으로 미국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결국 1951년 4월 1일 트루먼 대통령은 맥아더 장군을 한국전 참전 유엔군 총사령관직에서 해임했습니다. 일부 미국인은 트루먼 대통령의 해임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맥아더 장군의 해임에 찬성한 사람들은 군을 이끄는 지도자는 반드시 한 나라의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부에서는 맥아더 장군을 지지했습니다. 맥아더 장군이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수백만 명의 인파가 몰려와서 맥아더 장군을 맞이했습니다.
한국전쟁에서 전투의 대부분이 38선으로 알려진 지리적 경계선을 따라 벌어졌습니다. 이 38선은 한반도 남쪽과 북쪽을 나누는 경계가 됐습니다. 남과 북은 비슷한 전력으로 서로 번갈아가며 이기고 지는 전투를 반복했습니다. 어느 한쪽이 전투에서 계속 승리한다 해도 단지 일시적인 상황일 뿐 북한군이 언덕 하나를 점령하면 곧이어 남한군이 그 언덕을 탈환하고 남한군이 마을 하나를 되찾으면 북한군이 다시 점령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1951년 7월 휴전회담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국전쟁은 2년 뒤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남과 북, 그리고 유엔군 등 군인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습니다.
1952년은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였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전쟁 때문에 미국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던 이때, 제2차 세계대전의 군사 영웅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소련이 북한 편에서 싸울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한국전쟁 참전을 결정했고, 이 결정은 제3차 세계대전을 유발할 수도 있는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선택이었던 만큼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기는 미국 역사상 가장 과감하고 결정적인 대통령 시기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1952년 3월 다시 한번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195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제품과 아이디어를 내놓은 미국의 발명가이자 사업가 중 한 명인 조지 웨스팅하우스 소개합니다. 노시창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에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제품과 아이디어를 내놓은 미국의 발명가이자 사업가 중 한 사람 조지 웨스팅하우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남북전쟁 후 미국의 산업발전기에 살았던 인물로 360개가 넘는 특허를 갖고 있었으며 최근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는 그의 제품이 없는 가정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낸 사업가였습니다. 특히 그는 토마스 에디슨의 아성에 도전해 교류, 즉 AC를 국가적인 전기 공급 방식으로 정착시킨 혁신적인 사업가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정식 이름은 조지 웨스팅하우스 주니어입니다. 1846년 뉴욕주 센트럴 브릿지에서 아버지 조지 웨스팅하우스 시니어와 어머니 이멜라인 웨스팅하우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대대로 발명가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농업기계를 설계하고 제작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에서 아들 웨스팅하우스 주니어는 언제나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데 재미를 느꼈고 열심이었습니다.
남북전쟁 중이던 1962년, 그는 15살밖에 안 됐지만 정식 교육은 다 중단하고 뉴욕 방위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군대를 마친 후 뉴욕으로 돌아온 웨스팅하우스는 유니언 대학에서 공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학과목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자퇴를 하고 혼자 공부를 하며 기계를 직접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학교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이가 19살에 불과한데도 그는 회전식 증기 엔진을 만들어 특허를 따낸 것입니다. 그가 일생 동안 따낸 총 361개의 특허 중 첫 번째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또 말 대신 수레를 끄는 농기구, 원통형 증기차를 만들었습니다. 21살 때는 선로를 이탈한 차량이 다시 선로로 올라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카 리플레이서를 발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로 교체기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를 유명하게 만든 건 열차에 쓰이는 공기 브레이크였습니다. 당시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계속되는 열차 사고로 골치를 썩이고 있었습니다. 차량마다 제조사가 달라 브레이크 작동 속도가 같지 않았고 정차를 할 때 차량들이 서로 부딪히는 대형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객차마다 압축 공기를 보내 브레이크를 한꺼번에 제어하고 모든 차량이 동시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1869년에 웨스팅하우스 공기 브레이크사를 설립하고 수많은 열차에 그의 브레이크를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개발한 공기 브레이크는 대형 육상 교통수단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 열차들이 신속하게 선로를 바꾸어 충돌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웨스팅하우스는 전국적인 명성과 부를 얻게 됐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더 나아가 선로 컨트롤이나 브레이크를 전자식 시그널로 바꾸는 아이디어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882년 자동식 철도 신호기를 개발했습니다. 사람이 오일 램프를 들고 신호를 하는 구식 신호를 전기와 가스로 작동하도록 교체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현대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되는 천연가스의 파이프 운송에 관한 기술도 개발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필라델피아에서 천연가스를 시추했습니다. 천연가스가 유정을 나오면 압력이 높아져 위험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천연가스가 분대 파이프에서 나오도록 하는 감압 밸브를 발명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미국 최초의 광범위한 천연가스 공급 시스템을 갖게 됐습니다.
그 같은 개발로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내 유수의 기업가로 올라섰습니다. 그는 당시 세계 여러 곳에 61개의 공장을 개설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의 수도라 불리우던 펜실베니아주의 피츠버그시에 있는 3개의 공장에만도 약 6,000명 내지 9,000명의 종업원들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공장 부근에 있는 월머딩이라는 마을에 YMCA를 세우고 평생 교육, 직업 훈련을 실시했으며 회사 직원들에게 그곳에서 리크리에이션을 즐기도록 했습니다. 그는 일요일 외에 토요일 오후도 직원들에게 휴무 제도를 실시해 생산성을 높이도록 한 최초의 대기업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은퇴연금, 실업수당, 주택 마련 계획 등을 제공해 직원들이 웨스팅하우스에서 일하는 데 긍지를 갖도록 했습니다. 당시 피츠버그의 철강산업계 거물 앤드루 카네기나 헨리 클레이 프리크 등에 비해 웨스팅하우스는 인정이 많은 사장이라는 평판을 받았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공기 브레이크 개발 도중 전기를 사용하다 직류, 즉 DC보다 교류, AC가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후부터는 교류의 실용적 이용 방식을 개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당시의 전기 산업은 토마스 에디슨의 DC 방식과 그의 기업 제너럴 일렉트릭이 꽉 잡고 있었습니다. 자연 양측 사이에는 세칭 일렉트릭 워로 불리우는 전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에디슨에 대한 웨스팅하우스의 도전은 마치 어린아이와 어른의 싸움 같았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사용하는 직류는 전류의 크기와 방향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합니다. 직류는 전압의 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기기에 손상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할 수가 있어서 선전 등에 쓰이는 건전지처럼 발전장치가 없이도 전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DC는 장거리 송전이 어렵습니다. 발전장치에서부터 4.8km 정도 이상은 보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시 뉴욕에 전력을 공급하던 에디슨의 방식은 수많은 소형 발전소를 갖고 있어야 했습니다.
반면 웨스팅하우스는 AC 방식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도 얼마든지 전기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멀리 떨어진 대형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해 송전선을 통해 그것을 도시로 보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또 그렇게 보내는 강력한 전기를 공장이나 가정에서 사용하기 알맞게 조종할 수 있는 변압기를 개발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사와 에디슨의 제네릭 일렉트릭사는 자신들의 방식이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에디슨을 지지하는 측은 AC 방식이 위험하고 건강에 해롭다는 대대적인 선전을 전개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싸움은 법정으로 번져 7년이라는 긴 세월 공방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AC 방식이 더 우월한 기술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1895년 뉴욕주 나이아가라 폭포에 최초의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고 발전소에서 35km 떨어진 버팔로 시 일대에 전력을 공급했습니다. 전력 공급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기록이었습니다.
뒤를 이어 웨스팅하우스는 이어 여러 곳에 발전소를 세웠습니다. 특히 1893년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 박람회에 AC 전력을 공급하자 웨스팅하우스 방식은 대세를 굳히게 됐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1904년 세인트루이스 세계 박람회 계약도 따냈습니다. 이로써 1907년까지 웨스팅하우스는 미국의 전류 시장을 장악하는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이로써 그는 현대 전기 보급망의 아버지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 후에도 웨스팅하우스는 혁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886년 공식 설립된 웨스팅하우스 전자회사는 출범 10년 사이 실질 자산 1억 2천만 달러 규모로 커졌고 직원 수는 5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가 소유한 기업은 미국 여러 지역은 물론 캐나다, 유럽까지 진출해 있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전기기관차에서 텔레비전 수상기, 전구, 세탁기, 주방 스토브에 이르는 다양한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또 최초의 상업용 라디오 방송국을 개국하고 텔레비전 방송국도 소유했습니다. 그 후 웨스팅하우스사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전 세계 원전 가운데 절반 가까이에 기술을 제공한 원전 건설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한국 최초의 고리 원자력 발전소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로 건설됐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세계 20여 개국에 원자로와 핵연료 제조, 원자력 관련 서비스를 위한 거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거대 기업을 창업한 웨스팅하우스도 1907년에는 사업에서 손을 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제 불황이 일던 그해 10월, 미국에서는 전국적인 공황이 몰아쳤습니다. 뉴욕 주식시장의 주가는 폭락하고 사람들이 서둘러 예금을 빼내는 바람에 은행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기업들은 연이어 파산했습니다.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웨스팅하우스 전자회사도 금융업체인 JP 모건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자신이 일궈놓은 사업에서 손을 뗀 웨스팅하우스는 더 이상 아무런 사업에도 관여하지 않고 뉴욕의 자택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 건강이 악화된 웨스팅하우스는 1914년 3월 12일 67세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부인 마고에리트도 3개월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북전쟁에 참전한 조지 웨스팅하우스는 부인과 함께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됐습니다.
그가 살았던 집터는 피츠버그시에 기증돼 웨스팅하우스 공원이 됐습니다. 그가 일궈놓은 사업체의 직원들은 돈을 모아 셸리 파크에 웨스팅하우스 기념관을 설립했습니다. 그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피츠버그의 조지 웨스팅하우스 다리에는 과감한 사고로 인류의 이익을 위해 헌신한 그의 생애와 개성을 상징하며 이 다리를 헌정한다고 새겨져 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미국의 위대한 발명가이자 기업가였던 조지 웨스팅하우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희망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